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측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스라엘 방위에 전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방위를 도울 것이고 이란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12일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 수십 발을 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사일 약 40발과 자폭용 드론 두 대가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곳에서 이에 개입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체결한 협력 협정이 남중국해와 영내 역학 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2일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난 다음 날인 12일에 연 기자회견에서 3국 협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언급하며 이번 협정이 지역과 아시아의 아세안 그리고 남중국해 주변에서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 정상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내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마닐라와 워싱턴 그리고 도쿄 사이 경제와 안보 관계를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러시아군 공세에 직면해 지난 며칠 새 동부전선의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13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임한 발레르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을 승계한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우월한 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3월 중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적의 공세가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방위 지역을 전자전과 방공망으로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시르스키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지속되는 포화를 놓인 동부도시 차시우 야르시 주변 상황이 어렵고 긴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IT 내 정권 이양을 관장할 과도위원회가 12일 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IT 관보 르 모니테르의 과도위원회 구성 사실이 공표됐습니다. 앞서 아리엘 앙리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발표하고 한달 뒤에 과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과도위원회 구성은 정치적 논쟁 탓에 지난 몇주 동안 지연됐습니다. 과도위원회에는 신임 총리와 재정파를 포용하는 정부를 신속하게 임명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지지하는 과도위원회 구성은 2026년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IT에서는 2016년 이래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고, 2021년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니제르 군정과 러시아 사이의 협정에 따라 러시아군 훈련관 수십 명이 니제르에 도착했습니다. 니제르 관영 매체는 첨단 방공체제와 함께 훈련관들이 도착했다고 11일 전했습니다. 군전 대변인 측도 12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훈련가들은 방공체제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니제르군 측에 가르칠 예정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니제르 군정은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제르는 아프리카 서부 사헬 지역에 있는 국가입니다. 러시아 국방문의 용병 조직인 아프리카 원정부 측은 텔레그램에 자신들이 니제르에 처음으로 간 군인과 자원봉사자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280년 된 바이올린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린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프랑스의 한 방사선 연구소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보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특수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겁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연주를 악마의 영혼을 팔아서 가능한 것이라는 소문을 갖게 했던 1743년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작 명문가인 과르네리가에서 만든 바이올린으로 힘차면서도 섬세한 소리를 냈던 이 바이올린은 대포 같은 소리를 내는 특성을 살려서 일카노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꿈의 바이올린으로 꼽는 명품 바이올린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지휘자였던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위한 24개 카프리스로 클래식 음악 여행 시작합니다. 24번 카프리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의 연주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음악 이야기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의 주제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그 명확한 역사의 시작은 알 수 없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바이올린과 비슷했던 악기가 있는데 현이 세 개뿐이었고요. 이름도 달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악기들이 지금의 바이올린 같은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이 하나 더 늘어서 음역대가 커지면서 현대 바이올린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자, 바이올린을 오케스트라의 핵심, 독주악기로 부상시킨 전성기는 17세기, 18세기 제작 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명품 바이올린 제작과 기술 연마의 성지로 꼽히는 기술 학교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크레모나라는 도시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또 영국 옥스퍼드 애슈몰린 박물관, 그리고 크레모나 바이올린 박물관에서 그 수백 년 역사를 증명하는 바이올린들, 또 그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올린과 다른 현악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의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체, 활기 있고 재미있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듣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누힌, 독일의 지휘자 루돌프 캠프가 이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만들어진 지는 200년, 300년이 훌쩍 넘고 그 값은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라는 이 최고 가치의 현악기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누가 가졌던 것인지 직접 소리를 내본 적이 있는지 등의 사실이 음악가로서의 실력을 대변하는 이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넬리 델 제수, 아마티 이런 이름이 붙은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바로 그런 명기들인데요. 이탈리아 지도를 긴 장화 모양이라고 하죠. 이 장화의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오는 위치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크레모나가 5,6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명품 현악기를 만들어낸 산실입니다. 지금도 현악기 장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크레모나에 모여들고 장인 조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16세기에 크레모나에서 100년 넘게 현악기를 만들어온 아마티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티 가문에서 지금과 가장 가까운 형태와 구조의 바이올린 제작의 기틀을 잡았는데요. 1630년대, 40년대 이 아마티가에서 만든 악기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 일꾼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악기 장인을 키워야 할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고 이네르 바이젠 들어보실까요?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가 연주했습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대대로 현악기 공방을 이어온 아마티 가문이 바이올린 제작 기술의 기틀을 만들었지만 지금 세상이 평가하는 최고의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넬이 될 채수입니다. 1600년대 초 이탈리아는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30년간 종교전쟁이 계속됐고요. 전염병까지 돌면서 이 아마티 가문의 장인들, 후손들, 기술자들이 대부분 죽는 바람에 아마티 가문은 새로운 제자를 들여서 그 명맥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두각을 보인 제자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안드레아 과르넬리,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있었는데요. 이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은 나중에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자로 전향해서 현대 피아노의 시조격인 포르테 피아노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음악의 대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거장들은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넬리 대일체수 바이올린의 특별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라디는 아무리 슬퍼도 고고해서 차마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귀족 같고 과르넬리는 울고 싶을 때 땅바닥에 퍼져앉아 통곡할 수 있는 솔직하고 겸손한 농부같이 인생의 맛이 담겨있다. 스트라디는 노래하고 과르넬리는 말을 한다.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넬리는 아마티 공방에서 독립한 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리 연구를 했습니다. 20대부터 자신의 이름을 붙인 악기를 만들었다는 스트라디바리는 악기의 몸통 앞면에 좌우 대칭으로 있는 이 F자형 구멍을 더 길게도 만들어보고 경사도 더 주는 방법으로 또 광택칠의 변화를 조감해서 소리 연구를 했는데 바이올린 전체의 균형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가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캄파넬라 들으시고요.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단짝 과르넬리 얘기를 더 이어드립니다. 바이올린의 러시아의 연주가 일리아 그린골츠, 피아노 연주는 러시아의 이리나 류미나입니다. 과르네리가에서 만든 바이올린은 과르네리 델 제수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올린 몸통의 F자 구명을 들여다보면 누가 언제 이 악기를 만들었는지 새긴 표식, 상표가 보이는데요. 과르네리 바이올린에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라는 그리스 말의 약자인 IHS라는 문자와 함께 십자가 문양이 항상 찍혀 있어서 예수의 과르네리, 과르네리 델 제수라고 부릅니다. 과르네리도 스트라디바리와 함께 소리 연구에 애를 썼습니다. 역시 악기 몸통의 F자형의 변화를 주고요. 현을 지지하는 판에 소리판의 두께를 조절하고 광택질, 바니쉬라고 하는데요. 이 칠의 횟수와 두께를 조절해가면서 소리 변화를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과르네리 델 제수 바이올린에는 악기마다 나뭇결이 다르고 색도 다르고 꾸밈도 다른데요. 겉으로만 봐도 언제 만든 어떤 특성의 악기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인 프리츠 크라이슬러도 과르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미국의 연주가 아이작 스턴도 이 과르네리 델 제수와 함께 무대에 오른 몇 안 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을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톤 카심스가 지휘한 콜롬비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의 깊이와 향기를 전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네리 델 제수는 악기마다 붙여진 별칭이 있습니다. 그 소리의 특성이나 악기를 가졌던 사람, 또 누가 그 악기를 이어받았는지의 역사를 족보처럼 알 수 있는데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이 과르네리 델 제수 1칸논에는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 시청에 기증이 됐는데 파가니니를 기리는 이 바이올린 콩쿠르의 우승자에게만 연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1716년에 만들었고 메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브람스 슈만과도 인연이 있는 헝가리 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 등 단 몇 명의 연주가만 만져봤는데 지금은 영국의 한 박물관에 있습니다. 1714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토양, 벨기에 사업가 이름을 달았고요. 지금은 바이올린 연주자 이차크 펄만이 갖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델 제수를 가진 연주자들은 공연을 위해서 멀리 움직일 때 비행기 좌석을 따로 사서 옆자리에 고이 모셔간다고 하지요. 어느 연주자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 잃어버렸다더라, 찾았다더라, 경매에 올려졌다더라 하는 사연 하나하나가 세상의 시선을 받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1043입니다. 2악장 라르고 마 논 탄토, 느리게 하지만 너무 느리지 않게. 이스라엘계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과 이차크 펄만, 주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달나라를 넘어서 화성에 또 우주 먼 곳까지 탐사에 도전하는 세상이지만 클래식 음악 세계는 지금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명기의 비밀 풀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완벽한 소리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세상 최고의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지, 현대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그 깊고 풍부한 소리의 비결을 찾아서 과학의 힘을 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쥘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에 흐르는 바이올린 독주곡 명상,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테이코 마야시, 가주이로 고우주미가 지휘한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